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배치한 중국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레하이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중국의 행동에 크게 우려한다며 이는 파라셀 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중국은 항행의 자유뿐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 같은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의 말콤 텀블 총리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텀블 총리는 시드니를 방문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키 총리 역시 뉴질랜드는 선진국 가운데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처음 인정했다며 남중국해의 긴장 해소 조치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중국해 관련 국가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18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 내년 성장률은 3.3%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OECD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75% 수준으로 전망했다가 지난해 11월 3.3%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0.3%포인트 더 내렸습니다. OECD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올해 2%, 내년에는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기존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6.5%를 제시했습니다. 내년에는 6.2%로 올해보다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 전문가는 저유가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에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후원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전범재판소가 19일 크메르 루즈 정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3일간의 상고심 공판을 종료했습니다.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산판 국가주석은 앞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습니다. 검찰은 하급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들이 종신형을 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누온체아와 명목상 지도자였던 키우산판은 대량 학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은 집권 당시 200만 명에 가까운 자국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17일 수도 앙카라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 배후로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지목했습니다.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18일 앙카라 테러와 관련해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쿠르드족 정치 세력인 민주동맹당과 쿠르드 노동자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터키 내무장관과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정부군은 쿠르드 노동자당과 수십 년 동안 전투를 벌여왔고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해 휴전이 파기된 뒤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테러 공격으로 에르도안 총리가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설되는 사이버 안보기구의 초대 의장으로 톰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립사이버안보강화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 대처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유명 컴퓨터 업체 IBM사 최고 경영자 출신인 샘 팔미사노 씨를 부의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IMF는 19일 워싱턴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라가르드 총재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앞으로 2021년까지 총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성명을 발표하고 IMF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와 금융안정 지원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해 흥행했던 미국 영화 가운데 이 화성인 더 마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화성을 탐사하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인이 사고로 화성에 홀로 남겨져서 힘겹게 생존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똑똑한 주인공이 매우 그럴싸하게 감자를 길러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마른 행성 화성에서 수증기를 직접 만들어서 감자에 물을 주는 등 감자를 직접 길러먹습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요. 화성에서 정말로 감자를 재배할 수 있을지 실험을 한다고 하네요. 이 감자가요. 맛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 품종만 4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암석지대와 또 건조한 곳 등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감자 품종을 실험 대상으로 하고요. 또 유전자 조작을 거쳐서 물이 거의 없어도 화성에 채워져 있는 방사선에 노출돼도 자랄 수 있는 품종도 직접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직접 화성에서 이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화성과 같은 대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감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하는 것이죠. 이번 실험 결과는 1, 2년 안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번 실험은요. 척박한 땅에서 대량의 감자를 재배해서 지구의 기아와 영양 실조 문제 해결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화성인이라는 영화가 이번 실험에 동기를 준 것인지 이런 가능성이 이전부터 나왔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국제사회의 현안인 지구촌 기아 인구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가져다 주길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영상 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2월 20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 분포.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미국 영화 화성인 마션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글로리아 가이너가 부르는 노래 나는 살아남을 거야. I will survive 들어보시죠.
But then I spent so many nights thinking how you did me wrong, and I grew str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쿠바를 방문하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보다 진전시키는 한편 인권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미국은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쿠바 방문 일정이 공식 발표됐네요.
예, 백악관이 목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쿠바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하는 건 88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아주 역사적인 방문인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발표 후에 여러 차례 쿠바 방문 의지를 밝혔고요. 이번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인데요. 아, 백악관은 이번 방문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네.
예, 이번 방문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 과정을 더 진전시키고 또 미국과 쿠바 사이의 상업적 교류도 훨씬 더 개방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 중에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지하고 또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예, 구체적으로는 이 쿠바 당국자들에게 쿠바의 인권운동가들이 구속되고 또 탄압받는 데 대해서 우려를 전달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쿠바 방문 기간 동안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거란 계획을 밝혔다고 하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관련 글을 남겼는데요.
네.
예, 미국은 이 쿠바 정부와 여전히 많은 견해 차이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제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 자신의 쿠바 방문은 이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예, 다음 달 쿠바 방문 중에 이 쿠바 당국자들과는 별도로 반체제 인사 또 시민사회 운동가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 일각에서는요, 쿠바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쿠바 방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예, 또 쿠바계 공화당 경선 주자들인 테드 크루즈 후보 또 마르크 로비오 후보도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로즈 부보좌관은 이 쿠바를 고립시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그런 문제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쿠바의 인권과 쿠바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나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가면은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백악관이 세부 일정까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번 쿠바 방문에는 영부인 미셸 여사가 동행한다고 하고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카스트로 의장의 형이자 이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과 만날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예,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이 건강상의 이유로 권력을 동생 라울에게 물려준 뒤에 은퇴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에 미국과 쿠바가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많은 진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상호 대사관을 개설했고요. 미국은 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 조치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네.
예,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행정부 차원에서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금수 조치가 꼭 해제돼야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의회에서 이뤄져야 하는데요. 의회 안에 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금수 조치 해제가 쿠바의 독재 정권에 보상을 제공하는 거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예, 특히 쿠바의 인권 탄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금수 조치가 쿠바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쿠바 봉쇄로는 쿠바의 민주화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정책 전환을 통해서 쿠바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이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 정부가요, 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네요.
예,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후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네.
예,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목요일 이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커비 대변인은 최근에 공개된 위성사진들은 중국이 아주 최근에 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며칠 간격으로 촬영한 이 사진들을 보면 미사일이 새롭게 배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이 그동안 이 중국에 남중국해를 군사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네.
예,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약속을 어기고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은 어떤 건가요?
예,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이 HQ-9 방공 시스템의 일부라고 밝혔는데요. 사정거리는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중국은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우디섬에 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게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고요.
네.
예, 이 섬은 이 1956년에 중국이 실효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베트남과 타이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요, 오히려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래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금요일 미국이 오히려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미군이 군함과 군용기를 남중국해에 진입시키고 이 주변국들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게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화를 촉발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홍래 변인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국의 자제를 촉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두 나라는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고요. 역사적으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은 자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또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배치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은 물론이고 주변국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중국은 이 미사일 배치는 자국의 영토와 시설을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시설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예,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건데요. 중국은 또 이 수십 년 전부터 파라셀 군도에 방어시설을 옮겨왔다면서 이번 미사일 배치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미국에 촉구했다는 소식이 있나요?
예,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항행의 자유작전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예,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을 늘려달라는 건데요. 일본의 나카타니 켄 방위상은 금요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과의 합동훈련을 추진한다는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예,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게 영유권 분쟁 도서에 미국 군함을 보내서 순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도 당사국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촉구해 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이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해 왔고요. 그래서 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는 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남중국해를 공해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군함을 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영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주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미국 군함이 순찰 활동을 했을 때는 군사적 대응까지 경고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토요일 21일 열리는 공화당과 민주당 경선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지난주 사망한 앤터니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 관련 소식, 또 앵무새 죽이기로 유명한 미국 작가 하퍼리가 타계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곳 미국 시각으로는 내일인데요. 토요일 20일 이 공화당은 이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또 민주당은 서부의 네바다주에서 각각 경선을 치르는데요.
네.
자, 이번 경선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모두한테 또 중요한 고비로 여겨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공화당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두 쿠박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또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예비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대략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선두 주자로서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가 이 트럼프 후보와 경쟁하는 3자 구도가 굳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이 최근 집회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를 하면은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왔는데요. 네. 아, 그만큼 이번 예비선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네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공화당 예비선거 과정에서 이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1980년 이후에 단 한 번을 제외하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의 승자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결국 받았거든요. 네. 2012년에 그 뉴트 깅그리치 후보가 예외인데요.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승리했지만 이 공화당 최종 지명은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받았습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화당 지지자들은요. 보수적이고 또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하죠.
네네.
원래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테드 크루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덕분에 유권자 성향이 비슷한 아이오와주에서 이 크루즈 후보가 승리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후보 역시 이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뿐만이 아니고요. 엘라베마라든가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이 조만간 공화당이 경선을 치르는 남부주의 유권자들의 그 성향도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선두자리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트럼프 후보하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지지율 차이가 꽤 크다고요?
네. 앞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와 2위 후보의 지지율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19일 아침에 나온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크루즈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28%,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23%로 나타난 건데요. 예, 3위는 15%를 얻은 마르코 루비오 후보였고요. 제프시 후보가 13%로 4위입니다. 존 케이식 후보와 벤 카슨 후보는 각각 9%를 얻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가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고 있고요. 또 크루즈 후보 측이 내보낸 TV 광고와 관련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자 크루즈 후보가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또 맞서고 있죠.
네.
트럼프 후보는 또 크루즈 후보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점을 들면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지난 토요일 그 13일 토론회에서도 크루즈 후보하고 공방전을 벌였고요. 또 제프시 후보하고도 말싸움을 하는 등 여러 후보하고 충돌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18일 목요일에는 또 의외의 인물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교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인데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 동안의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교황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E poi una persona che pensa soltanto in fare muri sia dove sia.
네, 다리가 아니라 장벽을 쌓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건데요.
네.
언론은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담을 쌓아야 한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교황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발끈했는데요.
네.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종교나 신앙에 의문을 던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For a religious leader to question a person's faith is disgraceful. I'm proud to be a Christian.
종교 지도자가 개인의 신앙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란 건데요.
네.
자신은 기독교 신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공격받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바티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공격을 받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기를 교황이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시 후보가 또 가톨릭 교도들인데요. 이 교황에게 영적인 안내를 구하지 이 정치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미국이 국경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요. 또 부시 후보는 적절한 곳에 장벽을 세우는 걸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개신교도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교황과 트럼프 후보 사이의 일이라면서 일축했는데요. 이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금요일에 교황이 특 피어리 그 트럼프 후보를 지목해서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민주당 경선 상황 보고 좀 넘어가죠.
네, 민주당은 토요일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여는데요. 지난 수요일 17일에 나온 CNN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8%,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47%로 그야말로 두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오는 27일에 민주당 예비선거가 벌어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60%, 버니 샌더스 후보 32%로 이 클린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NBC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3일 세상을 떠난 앤터닌 스켈리아 대법관의 시신이요. 연방 대법원에 안치됐죠.
그렇습니다. 금요일 19일 오전에 미국 국기에 덮인 스켈리아 대법관의 관이 이 대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 가족과 동료 대법관 등 이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소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스켈리아 대법관의 아들인 폴 스켈리아 신부가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그 뒤 일반 공개가 시작됐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이 대법원을 찾아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켈리아 대법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대법관 자리에 올랐죠.
맞습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 자리에 올라서요. 1986년부터 30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지난 토요일 13일 텍사스주에서 사냥 여행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79세였고요.
네.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토요일 워싱턴 DC에 있는 바실리카 대성당에서 열립니다.
네. 그런데 이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토요일 장례식에 불참하는 대신 워싱턴 시각으로 금요일에 오후에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대법원을 방문해서 조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장례식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행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는데요.
네.
바이든 부통령은 스켈리아 대법관 가족과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고요. 또 대통령보다는 경호 수위가 낮아서 장례식에 덜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는 방문한다고 하면서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불참하기로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제프시 후보도 장례식에 갈지 말지 고민될 때는 가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했고요.
네.
공화당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뭐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스티븐 레트너 씨는 당파성을 줄이고 싶다면 우리와는 의견이 달랐지만 위대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기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데 연방 대법관이 사망할 때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게 관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 65년 동안에 이 현직 대법관이 임기 중에 숨진 건 스켈리아 대법관이 네 번째인데요. 이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 이 1953년에 숨진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의 장례식에는 참석했지만 1년 뒤인 로버트 잭슨 대법관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에 윌리엄 랭키스트 대법원장 장례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자, 스켈리아 대법관의 장례식은 20일에 끝나지만은요. 또 후임자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네요.
네. 보수파의 거두였던 스켈리아 대법관의 죽음으로 이 연방 대법원이 현재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4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4명으로 이 팽팽히 맞서게 됐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에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에 지명한다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이 대법원에서 진보가 우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새 대법관 지명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은 이 새 대법관 지명을 다음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이미 인선 작업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목요일에 미네소타 공영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미 항소법원에 보면은 이 공화당의 만장일치 지지로 인준된 판사들이 많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또 다른 유명 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앵무새의 죽이기란 소설로 유명한 미국 작가 하퍼리가 금요일 타계했습니다. 밤에 잠자다가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가족이 밝혔는데요. 향년 89살이었습니다.
네, 이 하퍼리의 대표작인 앵무새 죽이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네, 이 1962년에 영화가 나왔는데요. 유명한 미국 배우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 에티커스 핀치 변호사 역을 맡았습니다.
네. 뭐 이 영화 역시 유명해서 문학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하퍼리의 이름이나 이 앵무새 죽이기 이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하퍼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잠깐 알고 가죠.
네, 하퍼리는 1926년에 엘라베마주 먼로빌에서 이 변호사 아메사 콜맨 리 부부의 네 자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본명은 넬슨 하퍼리인데요. 하퍼리는 대학을 나온 뒤에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발간한 이 앵무새 죽이기로 아주 유명해졌죠.
네.
이 소설은 그동안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됐고요. 4천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하퍼리는 이 작품으로 출판 다음 해인 1961년에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 퓰리처상은 보도와 문학,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네. 이 앵무새 죽이기가 처음 나왔을 때요. 미국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하던데요.
네.
내용이 어떤 소설인가요?
네, 앵무새 죽이기는 1960년대 대공황 당시에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흑인하고 그를 변호하는 백인 변호사 에티커스 핀치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의 화자는 이 핀치의 어린 딸인 스카우트인데요. 이 어린 소녀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세계,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양심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본질을 파헤친 그런 소설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소설 제목에 나오는 앵무새는 흑인이나 장애인 같은 이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앵무새 죽이기는 지금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하퍼리 하면은요,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네.
앵무새 죽이기를 발표한 뒤에 50년 가까이 새 작품을 발표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또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새로 쓴 작품이 아니고요.
네.
앵무새 죽이기보다 앞서서 이 1950년대 중반에 쓴 작품입니다.
네.
뭐 앵무새 죽이기의 초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이 파수꾼을 읽어본 출판사 편집자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소설을 다시 써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 앵무새 죽이기라고 합니다.
네.
몇 년 전에 우연히 파수꾼 원고가 발견되면서 지난해 출판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출판하자마자 최다 판매 서적액 목록에 이르는 등 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메리 홉킨이 부릅니다. Those were the days. 들어보시죠.
does that lonely woman really mean? Those were the days, my friend. We thought they'd never end. We'd sing and dance forever and a day. We'd live the life we choose. We'd fight and never lose. Those were the days. Oh yes, those were the day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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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론으로 제시했던 중력파의 존재가 100년 만에 밝혀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이자 쾌거라는 평가가 주를 잇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중력파가 뭔지 또 이 발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성과.
지난 2월 11일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급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의 연구진이 중력파를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s. We did it.
네, 1915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한 중력파의 실체가 이 100여 년 만에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겁니다. 그동안 중력파의 간접 증거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 탐지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우주의 탄생인 빅뱅이나 블랙홀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력파란 무엇인가요?
네, 중력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력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걸 바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아 움직이면 그 주위의 시공간이 흔들리면서 파동이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파동을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이 중력파를 측정하면 그 물체가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중력파 검출장치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메릴랜드 대학교 백호정 교수는 중력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의 파동이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단지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3차원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자파와 흡사합니다.
중력파 확인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네, 모든 물체는 힘을 받아 움직이면 중력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사람이 뛰기만 해도 중력파는 생성되는데요. 하지만 관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중력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 따라 중력파를 예측하긴 했지만 인간의 기술로는 결코 탐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검출된 중력파는 워낙 강하기도 했고요. 그동안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백호정 교수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중력파는 태양보다 질량이 30배나 큰 두 개의 블랙홀이 빛의 속도에 거의 반의 속도로 서로 돌면서 충돌하는 데서 나오는 중력파였습니다. 중력파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13억 광년 떨어진 먼 거리에서 발생해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 파동이 13억 년 후에 지구에 미쳤고 그 작은 물결을 지구에서 탐지한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중력파를 탐지했나요?
네, 13억 광년이나 떨어진 먼 우주 공간,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중력을 가진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강력한 중력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시공간에 생긴 변화는 원자 크기의 10억 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실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검출은 중력파 검출 장치인 LIGO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길이 4km의 진공 터널을 직각으로 만들고 이 레이저를 직각의 두 방향으로 분리시켜 보낸 후에 거울에 반사돼 돌아오는 동안에 생기는 이 레이저의 경로 변화를 측정한 건데요. 다시 메릴랜드 대학교 백호정 교수입니다.
이 X방향의 팔은 길이가 늘어나고 Y방향 팔은 길이가 줄어든다면 반사되어 오는 두 광선 사이에서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간섭을 측정함으로써 두 팔의 길이의 상대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로 실험할 수 있는데 물에 돌을 던지면 거기서 이제 파동이 퍼져나가잖아요. 또 옆에 돌을 또 하나 던지면 거기서 파동이 생겨나가는데 그 파동들이 만나면 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면은 그것이 서로 캔슬을, 서로 상쇄를 하는데 그걸 간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동의 간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의 변화가 있다면 이 레이저가 되돌아올 때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미세한 차이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 원리는 다소 간단해 보이지만 중력파에 의한 변화가 이 원자 크기의 10억 분의 1 정도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이 탐지기의 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지진 같은 땅의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검출 장치의 전자 잡음이나 잘못된 신호 감지를 줄이고 지각 진공 터널의 길이를 길게 유지해서 탐지기 감도를 높이는 작업 등을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진행하면서 이번 중력파 탐지를 이뤄냈습니다.
중력파 탐지 소식에 과학계가 흥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주를 보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인간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우주를 관측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빛이 생성된 이후의 우주만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으로 여겨지는 빅뱅이 일어난 후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빛이 생성됐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빛의 생성 전에 이루어진 우주 초기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천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표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천체의 내부를 파악할 수 없고 또 빛을 내지 않는 블랙홀 같은 암흑물질들을 관측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력파 탐지로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백호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험이 처음으로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했고 앞으로 다른 블랙홀들과 중성자 별들에서 나오는 중력파들이 계속 탐지될 것입니다. 블랙홀에서는 빛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중력이 강해서 빛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나 다른 전자파로 관찰할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천재 현상들이 중력파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의 새로운 관찰의 창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 천체 망원경이나 전파 망원경으로 볼 수 없었던 현상, 이 빅뱅 이후 우주의 탄생 과정과 같은 현상을 이제 중력파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따라서 우주학과 천체물리학이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과학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중력파 탐지 자체가 지금 당장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타임머신을 통한 시간여행이나 우주탐험이 실제 가능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금세기 최고의 과학적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중력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ranch out. branch out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branch ou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It will help me out at work.
본문에서 알리스가 제이슨에게 I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너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들었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맞아. 다른 언어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It will help me out at work. 그리고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branch out. Branch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It will help me out at work.
Today's phrase is branch. B-R-A-N-C-H. Branch out. O-U-T, out. Branch out. A branch is a part of a tree that grows out of its main stem, or even from another branch. So, to branch out means to begin an activity that you do not usually do. It simply means to try new things. Branch, branch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면서 더 크고 넓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branch out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다, 확장하다 또는 넓히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한국어에도 비슷하게 가지를 치다 라는 표현이 있죠.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라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 branch out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phrase. Albert's company will branch out into selling insurance. 는 알버트의 회사는 보험 판매 분야로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would like to branch out into a new business.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ard that you're learning Korean and Spanish.
Yes, I am. I thought it would be good for me to branch out and begin learning other languages. It will help me out at work.
Let's review. Branch out means to diversify and go into new areas. It simply means to try new things. Branch out. Branch out. Branch out.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을 비난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한 달도 안 돼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월 7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긴급성을 갖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행동으로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동을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도발과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도발에 큰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는 물론 이 지역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방위 공약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에 따르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바로 그것이 사드의 기술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만일 북한이 이를 우려한다면 쉬운 해결책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 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는 것은 북한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